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데 이어서 또 제도 도입 본격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오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강원도에서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원격 진료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농촌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게 향후 원격 진료 도입을 우리 사회가 논의한다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텐데,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는 민간 아파트가 있고, 그냥 보통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죠.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정부 소유의 땅 위에다가 이제 건설사들은 민간 건설회사입니다만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지어서 팔게 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공공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네, 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이 개정안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예.
그 거주 의무 기한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보다 쌀 때는 이제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80%보다는 좀 많을 때, 높을 때는 3년만 이제 실거주하면 됩니다.
시세 차익이 큰 공공 분양 아파트는 5년은 거주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렇죠.
살다 보면 5년 거주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직장이나 뭐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사는 가도 됩니다. 근데 집을 팔고 갈 수는 없, 아니 집을 팔고 가야 돼요. 전세를 놓고 갈 수는 없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파는 대상이 일반 뭐 다른 입주자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처음에 분양을 한 기관, 그런데 뭐 LH 공사에서 분양을 한 거면 LH 공사에 되팔아야 됩니다.
나라에 되파는 셈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팔 때도 시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입주금에다가 그 거주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산정한 가격에 되팔아야 돼서요. 사실상 이제 시세 차익은
사실상 분양가에 되파는 셈이 되고.
예.
그 말은 5년 의무 기한을 그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전세 산 걸로 친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금 돌려주고 그럼 가세요 하는 꼴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이 공공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살아라, 그런 취지가 반영된 정책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공 분양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많이 쌉니다.
예.
그래서 분양만 받으면 그 순식간에 그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기대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투기적 수단으로 좀 오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좀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말 말 그대로 나라에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해서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주변보다 시세가 싸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뭐 이해는 되는데, 요즘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주 의무 기한을 두는데, 그 정부에서는 그 실거주 의무 기한을 두는 대상을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예,
그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최근에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 최근 두세 달 동안은 아예 그냥 경제 지표 보지 마세요, 너무 엉망이라서 보면 눈만 버립니다, 하는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 중에 조금 좋아지고 있나 싶은 게 한두 개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소비자 동향 조사에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이 그 느끼는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소비자 심리가 이제 지난 2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두 달 만에 이제 반등하는 거여서 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 한국은행의 설명을 소개해드리면.
네.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포함한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그 소비 심리 회복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 좀 나아진다. 그 정도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 이미 다 극복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네, 코스닥 시장은.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어제 예. 2000선을 돌파했죠. 종가 기준으로. 그 2000선 아래로 떨어진 게 3월 2일인가 그랬습니다. 두 달 반 만에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이제 회복을 한 건데요. 그 주로 이제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식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상하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언택트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 코스피 상승이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또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고 또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그게 기준금리는 그냥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게 아니라 7분인가요? 되는 그 금융통화위원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죠. 그 중에서 새로 금융통화위원이 된 분 중에 한 분이 주식을 꽤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지난달 21일 날 취임한 조윤재란 분이 계세요.
예.
그 예전 그 주미 대사를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재산 내역을 봤더니 그 상장 주식이 3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현행 그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그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예.
3천만 원보다 더 많을 때는 그 1개월 내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맡기는 건데
네.
되게 맡기면 그냥 또 판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갖고 계시지 마세요.
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을 것 같은 공직자는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3천만 원 넘는 건 일단 요즘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팔면 어떤가라는 건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분이 원래 1월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이 총 9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제 BNK 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대부분 팔았답니다.
예.
계속 팔으셨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그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3개 종목
예.
에 대해서 이제 3천만 원 이상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아직 보유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더니 그 해명하기를 이게 워낙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안 팔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야 호기심은 생깁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금통위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 특히 금리와 관련한 결정을 하니까 금리는 낮출수록 주식시장에는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본인 주식 올라가라고 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혹시 금통위가 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게 다 팔라는 건데
네.
그런 판단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네. 갖고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네.
그럼 집 있는 분들은 금통위원 하면 안 되냐? 3천만 원 이상의 집은 대부분 갖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논란도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금통위원회 주식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지금 금통위원 중에서 임지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TML 예. 당시에. 그래도 예. 이게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다 팔았는데 당시 무슨 해명했던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 조정이 JP모건 주식에 주는 영향은 공깃돌로 남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면 이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이 규정이 어떻게 어떤 분들에게는 과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취지는 이해가 되나 네.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거랑 우리나라 금리 조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바꾸기도 좀 애매합니다. 원래 규정이라는 게 모든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개별 사정을 다 고려해서 만들다 보면
예.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러게요. 재미있는 이슈이기는 하네요.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영일 씨가 요즘 항공회사, 여행사 이런 회사들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아주 심해서 자칫하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혹시 그런 회사들을 정부가 인수해서 국유화를 하면 원래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던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국유화된다는 건 그 회사 주인이 이제 정부로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주인이었던 주주들은 그냥 빈손으로 내쫓기는 거냐 아니면 정부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입장이 되는 거냐 그게 궁금하신 건데요. 아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쯤 전에 미국 자동차 회사 GM, 제네럴 모터스 있죠? 그 회사는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살리고 국유화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기존 주주들 주식은 다 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독일의 루프트한자라는 항공회사는요. 독일 정부가 무려 12조 원 넘는 돈을 빌려는 주는데 20% 지분만 갖고 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 오르면 그냥 팔고 정부가 경영에는 간섭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기존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기존 주주들 주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냐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그때그때 사회 분위기나 여론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도 친구가 사업하다가 돈 필요해서 도움 좀 청하러 오면 야 그 가게 어렵냐? 그럼 내가 인수할게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돈 빌려줄게. 그 대신 그 식당 지분 한 20%만 낮추라. 이러기도 하고요. 또 뭐 야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돈이나 갚아. 뭐 이렇게 돈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돈만 빌려주기도 하고 정부가 일부 지분을 받아오기도 하고 아예 기존 주주들 지분을 다 없애고 정부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뭐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뭐 분위기 따라 다르고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격 진료, 즉 비대면 의료 사업이 강원도에서 시범 시행된다고 해요. 어떻게 시행되고 또 어떤 성과가 기대되고 또 어떤 걱정이 남아있는 건지 중소기업 벤처부의 김희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에서 오늘부터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강원도에서는 원격으로 이제 비대면 의료를 시작하는데 통상 원격이나 비대면 의료는 환자 의사 간의 원격 모니터링, 그다음에 상담 교육, 내원 안내, 그리고 진단 처방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원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예.
이러한 비대면 의료 과정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오늘부터 하는 실증 사업은 이 중에 첫 단계인 원격 모니터링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참여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환자가 이른바 화상 채팅을 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주고 그럼 처방전이 예. 이메일로 날라오면 그거 프린트해서 약국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런 진단 처방 쪽이 아니고
예.
본격으로 환자 의사 간의 모니터링 하여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처방인 거하고 원격 모니터링인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아, 원격 모니터링은 이제 혈압 당뇨를 가지신 재진 환자가
예.
아, 혈압 수치나 당뇨 수치를 앱을 통해서 의사 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는 그에 기반해서 어떤 요법이 필요한 건지 진단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처방전은 실제로 이제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예.
그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을 하는 것은 좀 이 뒷단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혈압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은 그 약 예. 떨어지면 이제 보통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또 처방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거를 원격으로 하면 처방전은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처방전도 받는 건가요? 처방전 받으러 의사 만나러 갈 텐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이제 처방전까지 하는 건데
예.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한 3개월 이상 좀 지속이 돼서 확보가 되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까지 내릴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원격 진료를 해도 그냥 의사하고 대화만 나누고
예, 예.
그럼 약 떨어지면 다음번에는 병원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중간에 의사를 한번 그냥 화상 채팅을 해 보는 그런 수준이라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예.
일단 환자를 한 30명 정도 저희가 선별해서 그 환자가 일단 병원에 방문해서 피검사도 받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매일 그 저희가 기기를 나눠드려요. 의료기기를
예.
그 혈압 당뇨 재는 그 기기를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하면 이제 그 정보가 병원 의사한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의사한테 직접 방문해서 대면에서 그동안 체크한 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이 쭉 프로그램이 한 4주 정도 진행되는데 이걸 4주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총 14주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진단 처방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원격 진료를 하면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좀 임상시험 비슷한 걸 해본다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들도 그럼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손들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총 200명 대상으로 할 건데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한 30명 내에 환자를 선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인천이나 인제나 춘천 원주에 소재하는 1차 의료기관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혈압이나 당뇨를 가지면서 초진 환자가 아니고
예.
재진 환자일 경우에 30명 정도 선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증에 들어갑니다.
이 30명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기간 동안 해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떤 장비를 갖춰놔야 되고 환자들은 특히 뭘가 갖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은 일단 온격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 참여해서 각 앱을 다 깔아줍니다. 환자 또 의사 간호사한테 다 깔아주고
예.
환자는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체크해서 의사한테 건강 정보 자동으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
비용은 혹시 뭐 어느 정도 듭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그럴 때는
환자 1인당 한번 예. 진료 받을 때 한 2만 원 내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환자는 아니고 이게 이제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예산 지원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원가가 대략 환자 한 명이 원격 진료 한번 할 때 그 정도 든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사를 만나는 것 막보다는 오히려 더 비용이 높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지금 거기 비용에는 이제 기기값도 있고
예.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싸는 건데 이건 실증 사업이고 현행법에 소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 특가가 적용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자는 무료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도 그 기기는 정부 예산으로 해주는 걸 테니까 일단 시범 사업에는 별돈이 추가로 그렇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
예, 예.
보험회사도 같이 참여했다고 하던데 보험회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는 모든 특구 사업자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도 가령 기기가 오작동해서 부족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예.
또 개인 정보가 다르게 또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서 다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저런 의료 사고나 오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져 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보험료도 비싸지는 않아요?
보험료는 이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린 그런데
예.
일단 그 대인 대물 보험에서 대인 보험은 한 2억 원 가까이, 대물 보험은 15억 원 가까이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책임 보험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왜 추진하는지는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서 알기도 되고 이해도 돼요. 예를 들면 동네에 병원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특히 이제 시골 사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예예. 예.
도시에 있는 분들이야 뭐 길 건너면 다 병원입니다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병원 한번 가려면 당연히 거동도 불편하고 머니까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런 식으로 의사를 간접적으로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예, 이런저런 예. 걱정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논란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시범사업 하시는 아직, 네. 네 하시는
아시겠지만,
분 입장에서는 네,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아시겠지만 예,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미 허용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원지는 경호지들이 많으니까 그 고령환자 특히 이제 만성질환자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강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할 텐데 어떤 게 제일 걱정스러우세요?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뭐 의사협회나 또 여기에 참여한 특구 사업자나 정부나 모두가 협력해서 이해 갈등이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네.
관심 사항입니다. 네.
일단은 하는 그럼 진료하는 진단 병의 대상은 일단 고혈압, 당뇨,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 거기로 한정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료업계에서 계속 걱정하시는 게 이제 대면 진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면 진료 원칙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고 당뇨, 혈압 등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 되는 그런 종류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 환자 강원에서 실제하는 경우는 특히 초진 환자가 아니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안전성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대개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직접 만나면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일 텐데 아무튼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례들이 또 데이터가 되기도 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중소기업 벤처부의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과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